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로 확정됐습니다. 세라 커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싱가포르 남쪽 센토사 섬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그동안 미북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러 왔습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는 싱가포르 상공 비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카펠라 호텔을 비롯한 인접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관계가 구축되고 있고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기로 한 것은 아주 용감하고 성숙된 결정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긴장 해소를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핵실험장도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자국 안보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북한 지도부를 이해한다며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7일 평양을 공식 방문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외무장관이 7일과 8일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5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영국 3개국이 미국에 서한을 보내 이란을 제재할 경우 자국 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명의의 서한을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이란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을 제재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또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지 말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핵합의에서 탈퇴할 경우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유럽 국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산 철강 등 수입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5일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율을 발표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에는 25%, 돼지고기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멕시코의 같은 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인 선발 대회인 미스 아메리카가 100년 가까이 이어온 수영복 심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 출신으로 대회 조직위원장에 오른 그레첸 칼슨 위원장은 미스 아메리카는 더 이상 미녀 선발 대회가 아니라면서 출전자의 외모로 역량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영복 심사는 출전자와 심사위원단의 대화로 교체되고 또 미모를 강조하는 드레스 대신에 출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옷차림으로 물에 오른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출전자들은 단순히 외모보다는 각자의 열정과 지성 그리고 미스 아메리카로서의 신념 등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미인 선발 대회의 수영복 심사는 성상품화 논란이 빚어왔는데요. 칼슨 위원장은 여성들의 성폭행 폭로 운동인 미투 운동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월에 열리는 미스 아메리카 역시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고 또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8도, 신의주는 17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7도, 함흥은 18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부릅니다. 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 라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마음을 표현한 Me Too 들어보시죠.
wanna be me too. I'd wanna be me too. I'd wanna be me too. If I was you, I'd wanna be me too. I'd wanna be me too. I'd wanna be me to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도 곧 이 바다에 진입할 예정이라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새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자고 서방사회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중국 업체와 정보를 공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미군 전략 폭격기들이 남중국해에 갔군요.
네, 미 공군 B-52H 스트레이트 포트레스 폭격기 두 대가 5일 남중국해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을 위력 비행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6일 성명에서 디에고 가르시아 해군 지원시설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평상훈련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략폭격기들의 비행 목적이 뭔가요?
네, 중국이 만든 인공섬 인근의 바닷길과 하늘길이 공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항행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당국이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히긴스함과 순양함인 앤티턴함을 이 남중국해 파라셀제도 중국에서는 시사군도라고 하는 이곳에 보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예, 자, 한 주 만에 미 해군 함정과 공군 폭격기가 남중국해 잇따라 추격을 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B-52H 출격은 항행의 자유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힘자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군사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강조했는데요. B-52H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미국의 주요 전략 무기라는 점을 거듭해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B-52H 이게 어떤 항공기인가요?
네, 핵탄두를 싣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우산 시행수단입니다. 스트레이트 오브 포스레스트라는 별칭은 이 하늘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과 함께 주요 전략 무기입니다. 허추닝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 무기 파견에 겁먹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 주권과 안보를 꾸준히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바다 일대에서 더 이상 시비를 벌이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B-52H가 비행한 곳이 미국은 공역으로 보는 거고 중국은 자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의 선을 그은 남해 구단선 안쪽은 모두 자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2016년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중국해 무인도와 암초 주변을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항공기 계류장을 비롯해서 군사시설을 꾸준히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루즈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동을 꾸준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구축이 영내 이웃나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게 다른 나라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국방장관도 다음 주에 남중국해에 자국군 함정 또 헬리콥터 등을 보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영국과 프랑스 군함이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한다면 어떤 엄중한 후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매체인 제1군정이 경고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뒤처진 영국 군사력이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영국 군함을 본보기로 심각한 좌절을 맛보게 해주겠다고도 했는데요.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을 때와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는 중국군이 위협성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지구초도네 듣고 계십니다. 자, 이탈리아 새 총리가 첫 의회 연설을 했군요.
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새 총리가 5일 상원 연설에서 우리는 포퓰리즘 정부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이고 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극우 정책 기조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의 재설정, 또 유럽연합, EU의 재정 긴축 반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포퓰리즘 정부라고 이제 선언한 그 의미, 뜻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이탈리아 새 정부는 오성운동 그리고 동맹 이렇게 두 정파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오성운동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1인당 780유로, 미화로 $1,000 미만의 이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요. 연금 받는 나이도 낮추겠다고 공약하면서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공약들을 포함한 주요 정책 기조들이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콘테 총리 정부 출범이 확정된 지난주에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이 탄생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콘테 총리는 연설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새 정부는 급진적인 변화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제 급진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일단 대외적으로는 대러시아 정책과 EU 재정 문제를 꼽았군요.
맞습니다. 콘테 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2014년 이래 진행해온 대러시아 제재를 풀 걸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서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 제재 때문에 러시아 시민사회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탈리아가 나서서 서방이 러시아와 관계를 다시 여는데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EU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EU의 변화를 요구하겠다면서 부채 해소를 위해서 EU가 내세운 긴축 재정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인 유로존 부채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빚을 줄이려 긴축에 나서기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감한 복지 정책과 세금 감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 부채를 축소하는 결과를 이루겠다고 장담했는데요. 이탈리아 새 정부가 이렇게 긴축 재정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콘테 총리의 이 연설 직후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잇따라서 내다 팔았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정치 상황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22%포인트 급등해서 다시 1%를 넘어서면서 1.02%로 올라섰습니다.
예, 유럽의 주요 주식 지수들도 떨어졌다고요?
네, 이탈리아 증시인 FTSE MIB 지수가 5일 1.2%포인트 급락했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의 증시도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재정장관 임명이 무산돼서 한때 출렁이던 유로화 가치가 안정을 찾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새 정부가 천명한 재정 확대 정책이 유럽 금융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유럽 금융시장이 이렇게 이탈리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콘테 총리가 연설에서 밝힌 이 복지 정책과 세금 감면을 그대로 추진하고 이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까지 시행하게 되면은 연간 1000억 유로, 미화로 약 117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국내 총생산 3위 국가인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유로존과 EU 전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새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예, 콘티 총리는 이 연설에서 대미 관계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의 안보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그대로 남아있겠다면서 안보에 관해서는 나토,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이 페이스북의 중국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페이스북 사측이 5일 지난 10여 년 동안 파이를 비롯한 중국의 업체 네 곳과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신장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는 2012년에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후에도 이 회사와 정보 공유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이 이들 중국 업체들 말고 정보를 공유한 업체들이 또 있습니까?
네, 삼성, 블랙베리, 애플, 아마존사 등 60여 개 기업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07년 무렵부터 이들 업체와 정보 공유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요. 당시는 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던 때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일부 사용자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예, 페이스북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페이스북사는 당시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앱스토어가 없어서 이들 업체와 직접 협력해야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가 파이 서버에 저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화웨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12년에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지정을 한 바 있는데
네.
이 페이스북 측은 왜 바로 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회사 대변인은 화웨이는 전 세계 3위의 휴대폰 제조업체로서 이 페이스북 말고도 다른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들도 중국의 제조업체들과 협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는 이번 주 중으로 정보 공유 제휴가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페이스북은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자문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8,7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은 창사 최대 위기를 맞았고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서 이를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미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크 워너 위원은 중국의 기업인 화웨이가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건 법적인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화웨이는 6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웨이사 측은 전 세계 모든 주도적인 휴대폰 제조 업체들처럼 화웨이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협력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춘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했는데요. 화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내 8개 주에서 5일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미식 축구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을 만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국회에 경의를 나타내는 행사를 따로 열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 일정을 조정해 8월 휴가를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5일 미국 몇몇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엘라베마,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 등 8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 프라이머리를 예비 선거라고 부르죠.
네, 비밀 투표로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걸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이 예비 선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또 이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으로 코커스도 있는데요. 이건 당원대회라고 해서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후보를 뽑습니다.
예. 자, 예비선거가 치러진 8개 지역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곳이 캘리포니아주 결과였다고요.
물론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곳 예비선거 결과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주지사를 새로 뽑죠?
그렇습니다. 이 제리 브라운 현 주지사가 이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 주지사 예비선거에서는 역시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오느냐가 궁금했었는데 이 게빈 뉴섬 현 부지사가 1위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아, 예비선거 2위는 공화당 소속인 존 콕스 씨로 이 뉴섬 부지사와 콕스 씨가 주지사 자리를 놓고 중간선거에서 경쟁합니다.
예, 자, 예비선거 1위와 2위의 당적이 다른데 자, 이건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죠.
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요 당별로 따로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모두 같이 예비선거를 해서 이 가운데 1위와 2위만 본선거에 내보냅니다.
네, 자, 그럼 같은 당 소속 두 명이 본선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는 애초에 민주당 소속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2위 자리를 넘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얻은 공화당의 콕스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그럼 상원의원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예상대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압승했습니다. 2위가 민주당 소속 케빈 드레온 후보인데요. 이 정글 프라이머리 규정에 따라서 같은 당 소속인 레온 후보하고 파인스타인 의원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맞붙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예비선거도 관심거리였는데 자, 사정이 어떤가요?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석이 모두 53석이죠. 현재 14석만 공화당 소속인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구역이 39구역입니다. 이 공화당 중진인 에드로이스 하원의원이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빈자리가 되는데 이 공화당 소속 영김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영김 이름을 보니까 한국계인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 여성으로요. 이 주 하원의원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39구역에 이 영김 후보 외에 또 다른 한국계 후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수지 박 레케트 후보였는데 하지만 레케트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자,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느냐 하는 건데 자,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좀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23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7석을 만회한다는 목표를 민주당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 현역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중간선거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꽤 있어서 민주당이 현재 그 자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자 하원 탈환을 위해서 민주당이 눈여겨보는 곳이 캘리포니아 말고 또 뉴저지도 있다고 하던데요. 자 이곳의 예비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이 각 당이 선호하는 후보들이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뉴저지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5석을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특히 민주당 결과가 눈길을 끄는데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리사 맥코믹 후보에게 압승했습니다. 이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몇 년간 재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그 밖에 또 눈길을 끄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사우스 다코타인데요. 현역 주지사가 임기 제한 때문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5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새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크리스 노임 연방 하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일 오후에 이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열렸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는데요. 미국 국기와 국가의 경의를 표하는 행사로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렸는데 해병 군악대하고 육군 합창단이 참석했습니다.
We love our country, we respect our flag, and we always proudly stand for the national anthem. We always will.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기에 경의를 나타낸다면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항상 바르게 서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말했습니다.
예, 자 원래 이날 백악관에서는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슈퍼볼 우승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을 초청해서 축하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예, 슈퍼볼이라면 미식축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이 전미 프로축구 리그죠. NFL 챔피언 결정전이 바로 슈퍼볼입니다. 그동안 백악관이 관례로 매년 이 슈퍼볼 우승팀을 백악관에 초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행사를 취소한 겁니다.
예, 자 매년 열리던 행사를 취소한 이유가 뭘까요?
뭐 직접적인 이유가요. 이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아무래도 최근 몇 년 새 이 NFL에서 논란이 된 이 국민의리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년 전부터 몇몇 선수가 이 경기 전에 시작되는 국민의리 시간에 이 주먹진 손을 높이 쳐든다거나 한쪽 무릎을 꿇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인종 불평등이나 경찰 폭력에 항의한다는 뜻인데요. 이를 두고 이 국기와 국가를 모독한다는 비난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선수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기와 국가의 경의를 나타내지 않는 선수들을 모두 해고해야 하고 심지어 이들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자 이 NFL 측이 최근에도 대책을 선보였었죠.
네, 5월 23일이었죠. 이 경기 전에 거행되는 국민의례 순서에서 경기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이 적절한 경의를 나타내야 하고 그걸 하기 싫으면 선수 대기실에 있으라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글스 선수들이 대거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건 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문제에 삼은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선수가 이 경기 전 국민의례에 항의를 표시하는 것은 이 국가나 국기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당하게 비난했다고 선수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 취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먼저 백악관은 이 선수들이 정치적인 고개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보수단체들도 이글스 선수들을 비난했는데요. 반면에 선수 노조하고 민권단체들은 이 표현의 자유를 인용해서 백악관 행사 불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8월에 긴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상원이 휴회 일정을 조정했군요.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최근 기자들에게 휴회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8월에 4주간 휴회인데요. 첫 주만 쉬겠다는 겁니다.
예, 휴회 기간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출안을 만들고 연방 판사 인준 등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간 이 백악관하고 공화당 보수파 위원들은 이를 이유로 맥코넬 대표에게 휴회 기간을 줄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서 특히 지출안이 중요한 현안이죠.
맞습니다. 9월 30일까지 지출안을 만들어야지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이때까지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임시 예산으로 연방정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정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 자, 휴회 기간에 연방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역구에 내려가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이 지역구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연방 하원 쪽은 휴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5주 동안 쉽니다. 아직 하원 쪽에서는 이 휴회 기간을 단축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 상원의 여름 휴회 단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먼저 백악관 쪽은 환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좋은 소식이라면서 높은 범죄율과 세금을 용인하는 민주당이 이 기간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휴회 단축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휴회 단축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 나갈 의원들은 이 휴회 기간에 지역구에서 표를 다져야 하는데 이 휴회 기간을 줄여서 이걸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특히 이 조처가 민주당 쪽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 더 불리한 이유가 뭔가요?
네, 민주당에서는 현역 상원의원 24명이 이번 중간선거에 나가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9명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더 불리하다는 거죠.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지역에 있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10명가량 되는데요.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을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에 한 명만 중간선거에 나갑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이존이 부릅니다. 당신은 내가 부를 노래이자 내 모든 것이라고 노래하는 All That I Need 들어보시죠. Like a song out of time. And there you are standing in front of my eyes. How could I be such a fool to let go of love and break up? When you walked out the door, left a hole in my heart, and now I know for sure. You're the air that I breathe, girl, you're all that I need, and I wanna thank you, lady. You're the words that I read, you're the light that I see, and your love is all that I
playing a game. Had no one else but myself left to blame. You came into my world, no diamonds or pearls could ever replace what you gave to me, girl.
Just like a castle of sand. Girl, I almost lost it right out of my hands. And just like a flower of this rain, I will stand by your side through the joy and the pain.
You're the air that I breathe. Girl, you're all that I need. And I wanna thank you, lady. You're the words that I read. You're the light that I see. And your love is all that I need. You're the air that I breathe. Girl, you're all that I need. And I wanna thank you, lady. You're the words that I read.
Words that I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작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주민들의 자부심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 로드 아일랜드인데요. 미국 곳곳에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의 가장 작은 보석 같은 주 로드아일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ve been to every state we have, but I think that I'm inclined to say that Rhody stole my heart. You can keep the 49.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로드아일랜드의 주가 로드아일랜드 주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여러 주를 가봤지만 내 마음을 앗아간 곳은 로디예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로디는 로드아일랜드의 애칭입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나르고 푸른 파도가 바위를 적시는 곳, 아름다운 배들이 정박해 있고 뱃사람들을 위해 등대가 깜빡이는 곳, 로디는 다른 49개 주를 다 품고 있는 곳이라는 가사입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자신의 식민지를 본다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흥미로운 노랫말도 나오는데요. 예, 이 주가에 나오는 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바로 로드아일랜드 주를 처음 세운 사람이라고 하네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김희몽 교수 도움말입니다.
이제 여기가 그 시작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주 자체를 한 400여 년 전에 그분이 사실 저 보스턴에서 그때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죠. 목사님이 이제 약간 아이디어가 좀 틀리셔서 그쪽에서 박해를 받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데가 이제 여기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한 거가 이제 여기는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데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하고 세퍼레이트.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스테이트가 생기기 시작을 한 유래가 그렇게 되는데요.
로저 윌리엄스 목사는 종교의 자유 아래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퀘이커교, 유대교, 가톨릭은 물론이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앙도 받아들였고요.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다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생각은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지나치게 개혁적인 사상이었던 거죠. 결국 윌리엄스 목사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청교도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 그곳 원주민들이 내준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로드아일랜드 앤 프라비던스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로드아일랜드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계통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요. 로드아일랜드의 이런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보스턴 쪽에 있던 블란서 계통, 또 이태리 계통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캐톨릭이거든요. 보스턴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안 좋은 게 이제 당한 거죠, 이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탈리안이 많아요.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독립적이고 또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편인데요. 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부 13개 주 가운데서 제일 처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 주도 바로 이 로드아일랜드였다고 해요. 또 지금도 다른 인종, 다른 종교에 대해 상당히 포용적이라고 하네요.
소수민족들이 그 많이 조금씩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오픈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베트남 계통 사람들이 꽤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트남 전쟁 끝나자마자 그 보트 피플이라고 난민들이 있었거든요. 로드아일랜드가 그 난민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그 2세들도 이제 꽤 많고요. 지금 저희 학교도 보면은 그 아시안 스튜던트라 그러면은 그 주로 이제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계통으로 꽤 돼요.
반면에 한국계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예, 한국 사람은 한 300가정 정도. 예, 그래서 한 1000명 남지 학생 빼고요. 요즘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지난 한 20년 정도는 리지디하고 브라운의 한국 학생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리지디 같은 경우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이 뭐 한 전체 학생의 뭐 한 20% 이상 그렇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중국 학생이 많아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드아일랜드의 주도는 프라비던스라는 곳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하나로 이 프라비던스는 특히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야경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강 위에 사는 불놀이 때문인데요. 강 위에 사는 불놀이라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 프라비던스시는 대서양에서부터 들어온 강줄기가 유유하게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데요. 이 강 위에다가 수십 개의 화덕 같은 걸 띄워놓고 그 위에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90년대 중반에 프라비던스 시를 이제 완전히 레노베이션을 해갖고요. 물줄기 다시 이제 이렇게 잡고 파악을 만들고요. 강 한가운데에 부위에다가 이렇게 그 화덕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20m 간격 이렇게 쫙 줄을 줘서 근데 그 화덕이 꽤 크거든요. 거기다 장작을 쌓아놓고는 불을 지펴요. 근데 그 불이 그냥 한 100개가 쫙 타는 거죠. 열기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레노베이션 할 때 그 사운드 시스템을 잘 집어넣어서 음악을 틀고 뭐 굉장히 그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미국에서 프로포즈 하기 제일 좋은 로맨틱한 도시의 열 군데 하면 프라비던스가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이 워터파이어 행사는 보통 5월 말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공휴일쯤에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해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러 와서 로드아일랜드 경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드아일랜드의 자랑거리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뉴포트라는 곳인데요. 새로운 항구라는 뜻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정겨운 선착장,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요트들, 배들, 싱싱한 해산물과 흥겨운 정취, 바다 내음이 무시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뉴포트는 19세기 미국 부호들의 여름 휴양지로 이름을 떨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땅을 사들이고 유럽식의 궁전을 본뜬 여름 별장 대저택을 지었다는데요.
동쪽에서 쭉 내려온 바다 끝에 뉴포트가 있어요. 뉴포트라는 데는 맨션들이 유명한데요. 그게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부자들이 서머하우스로 맨션들을 지금부터 한 30, 20년 됐나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벤더빌트. 그 사람이 그 철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때 할 당시에는 철도가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철도로 뉴욕에 있는 그 철도 시스템을 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뉴포트에다가 맨션을 지어놓고 여름에 주말마다 그 맨션에 와서 쉬고 갔다는데 그 뭐 벤더빌트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뉴욕 부자들이 이제 그렇게 섹션이 있어요. 유명한 거가 이제 뭐 브레이커스라는 맨션도 있고 뭐 마블 하우스라는 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이제 가면은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거든요. 방 하나는 마리 안투아네트 브레사유 궁전에 있는 마리 안투아네트 방을 그대로 모조를 해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재미있어요.
뉴포트의 이런 대저택들은 오늘날에는 재즈, 블루스, 포크, 클래식 등 음악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도 쓰이면서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여름에 이제 그 뉴포트 뮤직 페스티벌이 있죠. 클래식컬 연주자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연주회를 주로 실내악 위주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회 장소가 그 맨션이에요. 그 맨션에 있는 그 춤추던 그 무도회하고 이러던 그런 큰 넓은 홀에 의자 쭉 놓고 무대를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창문을 다 바다 쪽 문을 열어놓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기에서 이제 그 음악을 듣는 그게 이제 아주 정말 좋더라고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갈증을 시원한 아이스커피로 없애는데요. 오늘은 커피 주문할 때 알면 좋은 표현들 알아볼까요? Iced coffee. 한국말로는 ice coffee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iced coffee. D가 끝에 들어가서 iced coffee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설탕 또는 시럽을 많이 넣어달라고 할 때는 more라고 하지 않고 extra라고 합니다. 시럽을 넣어달라고 할 때는 pump 단위로 말하는데요.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은 Can I get a pump of syrup? Can you make it a little sweet? I would like my coffee extra sweet.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단 음료를 덜 달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을 때는 less sweetened 라는 단어를 씁니다. Can I get an iced mocha latte less sweetened? 가끔 확인차 종업원이 Do you want your coffee black? 라고 묻는데요. 설탕이나 크림을 추가하고 싶지 않을 때는 I'd like an iced coffee black. Can I get an iced coffee with no cream and no sugar? 오늘은 커피 주문할 때 알면 좋은 표현들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adiohead의 노래입니다. 완벽한 당신에 비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Creep 전해드리며 저는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So I want you to notice when I'm not around. You're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던 조슈아 홀트 씨와 그의 부인 사마라 홀트 씨의 때늦은 석방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동안 홀트 씨 부부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밥 코코 상원의원과 오린해치 상원의원, 마이클 리 상원의원, 그리고 미알러브 하원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홀트 씨의 고난은 지난 2016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홀트 씨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마라 칼레노 씨와 결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3주일 뒤 갑자기 베네수엘라 경찰이 홀트 씨를 체포했습니다. 홀트 씨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홀트 씨가 소총과 다른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인 사마라 홀트 씨도 공범으로 간주돼 수감됐습니다. 홀트 씨 부부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홀트 부부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 상원 밥 코코 외교위원장이 나서서 5월 26일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것을 계기로 석방된 겁니다.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석방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외국에 있는 미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국무부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와 국무부를 대표해 어려움을 극복한 홀트 씨와 그의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에 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